일어서신 채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저희들은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의 비유, 바다에서 그물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어부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 세운 교회인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묵상하며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3절과 4절, 그리고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쳐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따뜻해지며 사도 바울의 입가에 웃음을, 입가에 미소를 돋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런 기쁨과 감사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들도 그들 있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그들이 있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같이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고백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많은 가치들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리고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투쟁이라는 단어로 새 번역에서는 표기하였으며 영어 번역은 engaged in the same conflict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며 투쟁이라는 단어로 쓸 만큼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쟁은 누가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묵상하며 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투쟁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이 시대의 풍조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면서 배워온 성공의 논리, 돈의 논리, 힘의 논리, 선과 악의 논리, 우리들의 삶을 받쳐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삶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드려할 예배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며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제까지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논리들을 하나님의 시민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에 있는 논리들을 변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왔듯이 이 변혁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불편한 길이며 어려운 길이며 소수가 가는 길이며 외로운 길입니다. 투쟁과 변혁의 현장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따라갈 수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영어로 읽어드리면 Do not be conformed to the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과 저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음에 새로워지는 장소는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생각할 때에 바울의 입장에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것은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고 잘난 사람이며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변증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사울이 하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고 그 눈먼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만나주시며 그의 만남의 자리가 사울에게는 깨어짐의 자리이며 내려놓음의 자리이며 변혁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며 평소에 고민하며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투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투쟁의 자료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저희들의 영역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의 많은 영역들, 부서져 있고 깨어져 있고 막혀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에 이 세상에서 믿고 있었던 많은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가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즉 매일매일 내 삶에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 조금씩 조금씩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고난의 삶이며 어려운 삶이며 좁은 길을 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덤덤하게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치관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느껴지는 은밀한 관계라면 저희들에게는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가치관을 통해서 이 세계로 나아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세계관이 주어집니다. 나의 세계가 만나는 나와 세상이 만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언어, 버릇, 그리고 저희들의 행동 모두가 저희들의 라이프스타일 전체가 저희들의 그리스도인이 된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은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가치를 가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목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역류하는 길이며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의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목표는 그들이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 1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으나 그 과정 속에서 경쟁을 하였고 허영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이기적이었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불평과 시비가 넘쳤다고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성도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아직도 이기적이며 배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이 단변에 바뀐다고 믿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진다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두 부류의 복음 전파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시기와 질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한 부류는 좋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열정적이었으며 헌신적이었습니다. 고난에 동참할 정도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과 이념, 신앙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쉽지 않았고 그보다는 판단하였으며 그들의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옳고 어떤 사람들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가 너희들이 갈라져 있는 것이 더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장 2절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공동체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결되어지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를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가 성도들이 사람들이 갈라져 있을 때 서로 다투고 있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깨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저희들의 막힌 담을 허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일은 누가 옳고 그른 것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편을 나누기에 바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고정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며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 흘릴 때에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도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를 믿기에 신뢰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죄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대신 걸어가셨으며 두렵지만 묵묵히 걸어가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읽어올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이제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용서할 차례입니다. 저희 자신의 과거의 잘못들과 과거의 실수들에 묶여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고슴도치가 다른 사람을 안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저희들을 이유 없이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자신의 마음과 저희들을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해졌으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누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져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로 존귀한 분들이며 귀중한 분들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잘못을 되새김질하며 사시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잡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셨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는 빌립보 4장 9절의 말씀처럼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용서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저를 용서하게 되며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하게 되며 이것은 계속해서 번져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번져 나아갈 때에 저희들 중간에 있는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 것이며 오해들이 없어질 것이며 서로 진정으로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남을 용서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즉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남의 문제를 거론하고 걱정해줄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일보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려움보다 빌립보 교인들을 더 생각하며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삶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펜을 들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기쁨이 바울이 기쁨이 되며 행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물론 권면의 말씀도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며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감사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완벽해서도 아니며 빌립보 교인들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으며 기뻤으며 그의 행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격한 칭찬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한 격한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와 구원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에게 구원이 되며 구원을 나누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업적이나 여러분들의 이루어놓은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사신 그 가치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가치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으며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슬픈 일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나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며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존심이며 하나님의 생각이며 그분의 계획이며 그분이 아들을 내어줄 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저희들에게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못을 그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기에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 나의 아내가 잘못한 것들, 나의 남편이 잘못한 것들, 나의 자녀가 잘못한 것들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바라보며 의롭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을 구원하시며 너는 나의 의로운 자녀니라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지금 죄인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민이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살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볼 때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그마한 자녀들이 보잘 것 없고 이상해 보이고 이해가 가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시민입니다. 그 가치대로 대우해 주시고 그 가치대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섬겨주시며, 이것은 입 바른 칭찬이 아닙니다. 거짓을 만들어서 억지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나의 장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칭찬하며 살아갈 때에 이 뉴홉 커뮤니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업적에, 저희들의 이루어놓은 곳에 저희들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업적을 바라보며 저희들을 존귀한 자로 불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서로 용서하며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 지낼 때에 서로 용서하며 칭찬하며 지낼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